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또 인하했습니다. 미 연방제도이사회는 18일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2에서 2.25%에서 1.75에서 2%대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0.25%포인트 낮아진 수치입니다. 앞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지난달 23일 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18일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공격은 전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사우디 제다에서 기자들에게 석유시설이 무인기와 미사일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이란이 공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예멘 후티 반군이 공격했다고 거짓 주장을 하더라도 국제사회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위험에 빠뜨린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트위터를 통해 이란에 대한 제재를 늘리라고 재무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4일 발생한 사우디아라비아 핵심 정유시설 공격 주체를 이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18일 무인기와 미사일 파편이 이란의 역할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국방부는 이날 수도 리야드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공격받은 석유시설 근처에서 발견된 무인기와 미사일 파편이 이란이 배후임을 입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4일에 발생한 공격에 25대의 무인기와 미사일이 동원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예멘 후티 반군이 주장과는 달리 이번 공격에 사용된 무기는 이란산 무기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그동안 이란의 공격적인 성향을 봐왔다며 이번 공격은 사우디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공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사우디 동부의 핵심 시설 두 곳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로버트 오브라이언 특사를 임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미 국무부 인질 문제 담당 대통령 특사를 맡고 있는 로버트 오브라이언을 백악관의 새로운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발표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로버트와 오랜 시간 동안 일해왔다며 그는 아주 일을 잘 해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경질 후 8일 만에 오브라이언 특사를 새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오브라이언 특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네 번째로 임명된 국가안보 보좌관이 됐습니다. 오브라이언 특사는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공격에 따른 대응 방안과 북한 비핵화, 그리고 베네수엘라 사태 등의 문제 해결에 나설 전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이란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동 국가 순방에 나섰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최고 당국자들을 만나 이란의 적대 행위에 대처할 방안을 다각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미 국무부가 17일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의 핵심 시설이 대규모 드론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데 대한 관한 것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18일 홍해에 접한 항구도시 제다에서 사우디 실권자인 빈 살만 왕세자와 면담합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을 전략 품목 수출 심의 절차 우대국 명단인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18일부로 공식 발효시켰습니다. 앞서 일본이 한국에 같은 조치를 취한 데 대한 맞대응입니다. 이호연 한국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전략물자 수출 입고시를 발표하고 먼저 정치적 목적에서 수출 통제 제도를 이용한 일본과는 그 목적과 취지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전략물자들을 일본에 수출할 때 추가 서류를 내고 심사기관도 늘어나는 등 전반적인 절차가 까다로워집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북한을 방문 중인 일본의 가네무라 신고 씨가 18일 평양에서 송일호 일북 국교정상화 교섭담당 대사를 만났습니다. 교도통신은 이날 가네마루 신고 씨가 평양에서 송일호 대사와 면담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은영입니다. 단풍국이라고도 불리는 캐나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로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캐나다에서 최근 외국인의 원정 출산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국제문제연구소가 캐나다 내 원정 출산 실태를 추적 조사한 결과 지난 10년간 꾸준히 늘어난 원정 출산이 지난 1년 사이 13%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0년에는 전국적으로 1,300건 정도였던 원정 출산이 지난해에는 4천여 건으로 급증하면서 전체 출산율의 1.4%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그중에서 외국인 원정 출산이 많은 병원은 중국인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온타리오주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보건정보원은 원정 출산 증가 속도가 이민 유입이나 인구 증가율보다 빠르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민업계는 이를 알선하는 전문 브로커들도 활동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속지주의를 따르고 있어서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 여행객이라도 자국 내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자동으로 캐나다 국적이 부여됩니다. 여론조사기관 앵거스리드의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국민 절반 이상이 관광비자로 캐나다에 입국한 비거주자의 출산 시 자동국적 부여를 금지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원정출산은 정치권에서도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지난해 보수당은 비거주자 출산하에 출생시민권 부여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25도로 일부 흐린 날씨를 보이는데요. 북한은 오늘 맑겠고 함경남도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0도에서 23도, 신의주는 9도에서 23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1도에서 24도, 함은 9도에서 25도, 청진 지역은 7도에서 2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당신이 만일 폐기수를 안다면 내가 왜 울적한지 알 거예요. 난 당신을 사랑해요, 폐기수. 아름다운 폐기수, 난 당신이 필요해요 노래하는 버디 홀리의 폐기수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careless. I love you, Peggy Sue. Peggy Sue, Peggy Sue. Pre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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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tty Peggy Sue. Oh, oh, Peggy. My Peggy Sue. Oh, well, I love you, gal, and I need you, Peggy Sue.
I love you, Peggy Sue. With a love so rare and true. Oh, Peggy. My Peggy Sue. I want you, Peggy Su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이스라엘 총선 결과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5선을 노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연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이란이 석유시설 공격 사건의 배후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무기 파편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을 전략품목 수출 심의 절차 우대국 명단인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처를 발의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나오지 않았다고요?
예, 이스라엘 정치의 분수령이 될 총선이 17일 실시됐는데요. 아직 개표가 공식 완료된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 이스라엘 언론이 18일 현재 집권 우파인 리쿠드당과 중도정당인 청백당이 각각 32석씩을 획득하면서 막상막하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청백당이 한 석 앞선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의회 의석이 전체 120석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총선은 비례대표제로 득표율이 3% 이상 돼야 의석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번 총선에는 30여 개 정당이 참여했습니다. 이 중 주요 정당들을 살펴보면 아랍계 4개 정당이 연합체인 조인트 리스트가 12석을 얻었고요. 아비그도르 리베르만 전 국방장관이 이끄는 이스라엘 베이테누당이 9석을 확보했습니다.
그렇다면 리쿠드당이나 청백당 모두 다른 군소 정당들과의 연합은 불가피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주요 매체들은 리쿠드당은 다른 우파 정당들이 얻은 의석 수를 다 합쳐도 56석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청백당의 우호적인 중도 좌파도 비슷한 의석이 예상되는데요. 뭐 누가 제1야당이 제1당이 되더라도 과반인 61석에는 모자라는 수준입니다.
리쿠드당이나 청백당 모두 지난 총선 때보다는 성적이 좋지 않네요.
맞습니다. 지난 4월 8일 총선 때 양당 모두 35석을 차지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만 보면 리쿠드당이나 청백당 모두 3석씩을 잃은 겁니다.
반면 이번에 선전한 정당도 있겠죠?
예, 리베르만 전 국방장관의 이스라엘 베이테누당이 이번에 9석을 얻었습니다. 지난 총선에는 5석을 차지했었죠.
리베르만 전 장관은 네타냐후 총리의 연정 구성 실패에 결정타를 안긴 인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 4월 총선 후 네타냐후 총리는 우파 정당들이 집결해 60석은 이미 확보한 상황이었는데요. 5석을 갖고 있던 리베르만 전 장관이 연정 참여 조건이 내걸면서 연정 구성의 험로가 예상됐습니다.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예, 현재 초정통파 유대인들에게 주고 있는 이 병역 면제 특혜를 없애라는 게 리베르만 전 국방장관의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보수 우파 정당들의 강력한 반발에 리베르만 전 장관은 결국 연정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시한 내에 연정을 구성하지 못하고 다시 총선을 치르게 됐군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대통령이 연정 구성 가능성이 높은 정당 당수를 총리 후보로 지명해 42일 동안 시간을 주는데요. 여기서 실패하면 다른 정당 대표에게 권한이 넘어갑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다른 정당으로 정권이 넘겨주느니 차라리 총선을 다시 치르는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진 셈이네요.
예, 그래서 지금 리베르만 전 장관의 행보가 주목되는데요. 원래 리베르만 전 장관은 네타냐후 총리 밑에서 국방장관과 외무장관이 지낸 등 측근 인물입니다. 하지만 연정 구성 과정에서 병역 문제가 불거지면서 서로 등을 돌렸습니다.
이번에 리베르만 전 장관의 정당은 오히려 의석을 더 늘렸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연정에 참여할까요?
예, 리쿠드당이나 청백당 모두 아랍계 정당 연합과는 손잡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리베르만 전 장관의 선택이 아주 중요합니다. 리베르만 전 장관은 리쿠드당과 청백당을 모두 아우르는 대연합을 하지 않으면 연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리쿠드당이나 청백당이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청백당을 이끌고 있는 베니 간츠 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네타냐후 총리가 있는 한 연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정당들의 이해관계가 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연정이 구성될 수 있을지 가늠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최장수 총리라는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연임이 불투명한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더구나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세 건의 부패 혐의로 이스라엘 검찰이 기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에 첫 심리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총선 직전에 요르단강 서한지구 유대인 정착촌 병합 등을 약속하며 보수층의 결집에 나섰지만 결국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했고요. 연임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에 발생한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공격의 주체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사우디 정부도 이란을 배후로 보고 있군요.
예,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의 배후에 이란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석유시설 공격이 쓰인 무기 파편을 공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예, 투르키 알말리키 사우디군 대변인은 무인기 18대가 아브카이크에 있는 시설을 또 크루즈 미사일 7발이 쿠라이스 시설을 공격하는 데 동원됐으며 미사일 3발은 사거리 부족으로 빗나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이 쓰인 무기는 이란 정권과 이란 혁명수비대가 주로 사용하는 무기라며 공격이 쓰인 파편들을 볼 때 이번 공격의 배후에 이란이 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격에 사용된 무기뿐만 아니라 공격 원점도 논란거리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말리키 대변인은 이번 공격이 예멘 반군의 근거지인 남쪽이 아닌 북쪽에서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북쪽에는 이란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알말리키 대변인은 이란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은 채 뭐 공격이 시작된 정확한 지점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당초 사건 초기에는 드론 10개를 이용한 공격이었다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 14일 사우디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가 운영하는 주요 석유시설 두 곳이 드론 공격을 받아 기능이 정지됐는데요. 예멘 내 후티 반군은 자신들이 드론 10개를 이용해 자행한 공격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보기관과 주요 관리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건 배후에 이란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요. 드론도 10대 이상이며 순항미사일 공격까지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어떤 입장입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다음 날인 15일 인터넷 트위터에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의 주체가 누군지 알 수 있는 정황이 있다. 이런 내용의 글을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장전이 완료됐다라고 말했는데요. 백악관은 이에 대해 전쟁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도 다음 날인 16일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자, 18일에는 인터넷 트위터에 미 재무장관에게 이란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도록 지시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공격과 관련해서 미 국무장관이 사우디를 방문 중이죠?
그렇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7일 저녁 늦게 사우디로 출발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우디 정부 관리들과 논의를 할 예정인데요. 그간 미국과 이란을 중재해온 프랑스 정부와 유엔 이란 사찰단, 예멘 정부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조사단을 파견한 상황입니다.
반면 이란은 사건 개입 의혹을 계속 부인하고 있군요.
예, 이란 국영 이르나 통신은 이란 정부가 공식 외교 경로를 통해 사우디 공격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외교 전문을 16일 미국 정부에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이란 주재 스위스 대사관이 미국의 이익대표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르나 통신은 18일 이 외교 전문을 인용해서 만일 이란에 대한 어떤 행동을 한다면 즉각 이란의 대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우디 정부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군사 연합체에도 참가할 계획이라고요?
예, 미국은 걸프 해역에서 이란의 공격으로 추정되는 유조선 공격 사건이 발생하는 등 위협이 고조되자 안전한 원유 수송을 위한 연합, 이른바 이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 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우디 정부가 18일 이에 참여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즉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처에 들어가군요.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가 전략 품목 수출 심의 절차 우대국 명단인 백색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조처를 18일부로 공식 발효했습니다. 이호현 한국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발표하면서 일본이 수출 통제 제도를 원칙과 다르게 운용해 국제 공조가 어렵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예, 자, 우선 이 백색 국가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국을 지칭하는데요. 제품 시 허가 절차 등에서 우대를 해주는 국가들입니다. 자, 그런데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면 전략 물자들을 수출할 때 추가 서류를 내고 심사 기간도 늘어나는 등 전반적인 절차가 까다로워집니다. 자, 일본은 이때까지 한국의 전략 물자 수출 대상 국가 지역 분류에서 백색 국가인 가 지역에 속했는데요. 보통 수출 심사가 5일 정도, 닷새 정도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개정된 안에 따라 가의 2 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심사 날짜가 15일 정도 걸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앞서 일본도 비슷한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8일 백색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한국을 백색 국가를 뜻하는 그룹 A에서 그룹 B 국가로 격하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에 들어간 건데요. 당시 일본 정부는 안보상의 이유와 한국의 부적절한 수출관리 때문에 취하는 조처라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번 조처가 일본에 대한 보복 조처라는 시각도 있다고요.
예. 하지만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일본 것만 국한해서 했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한국의 고시 개정은 근본적인 배경과 목적이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국제 공조가 가능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한 것이고 일본은 정치적 목적에서 수출 규제 조처를 활용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즉각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스가 요시데 관방장관은 18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이 백색 국가 제외 결정과 관련해 그 근거와 상세한 내용을 문의했지만 한국 측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서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출의 관리 최고 담당자인 스와가라 이슈 경제산업상도 별도 입장을 내고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한국 사이의 갈등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것 같군요.
네, 맞습니다. 이 양국의 갈등이 시작된 건 지난해인데요. 한국 대법원이 2차 세계대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들이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당국은 지난 1965년에 맺은 청구권 협정으로 식민지배 관련 보상이 모두 종결됐다며 한국 대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었죠.
이후 일본이 수출 규제에 들어갔죠.
예, 일본 정부는 한국이 국가 간의 신뢰를 어겼다며 반도체 등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했고요. 또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자, 그러자 한국 정부는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삭제할 것이라고 밝히고 1년마다 갱신하는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고요. 11일에는 세계무역기구 WTO에 일본을 제소했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이 WTO 제소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이호연 무역적쟁관은 일본과 한국은 관련 규정 개정의 사유와 취지가 다르고 또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며 제소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의 이번 조처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보복 조치일 경우 WTO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무부 인질 특사를 새 국가안보 보좌관에 임명했습니다.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1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내부 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법무부가 소장에서 스노든 씨가 출간할 책에서 나오는 수익을 모두 압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새 국가안보보좌관이 임명됐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무부 인질 특사를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한다고 18일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함께 일하면서 인질 특사직을 훌륭하게 수행한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새 직무를 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임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전임 존 볼튼 보좌관을 대체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볼튼 보좌관을 경질한다고 전격 발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전날 밤 볼튼 보좌관에게 더는 백악관에서 그의 봉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몇 번째 국가안보 보좌관입니까?
네 번째입니다. 그 전에 마이클 플린, HR 맥메스터, 그리고 볼튼 보좌관이 있었습니다.
신임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나요?
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출신이고요. 캘리포니아주 립 버클리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공직 경험을 보면 한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보상 전문 법무 담당관을 지내기도 했고요. 2005년에는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오브라이언 보좌관을 유엔 총회 미국 대표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유물 밀매와 기타 문화 정책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정보위원회에서 일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여러 행정부에서 계속 공직을 맡았군요.
그렇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지난 2018년에 국무부 인질 특사로 임명됐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또 과거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밋 롬니 현 연방상원의원, 스콧 워커 전 위스콘신 주지사, 그리고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의 자문역을 맡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기독교 일파인 모르몬교 신자로 예비군 육군소령 출신입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국무부에서 인질 문제를 담당하는 특사로 있으면서 언론 보도에 이름이 오르내린 적이 있었죠.
네, 미국의 유명 가수 한 명이 스웨덴에서 공격 혐의로 체포돼서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오브라이언 특사를 스웨덴에 보내서 석방 협상을 벌인 바 있습니다.
신임 오브라이언 보좌관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서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모든 이들과 잘 지내는 좋은 사람이고 현 시점에서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화당 소속 린치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좋은 협상 기술을 가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괜찮은 정책 보좌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정책 부분에서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나요?
네,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지난 2016년에 낸 책을 보면 어느 정도 가늠이 되는데요.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 책에서 전임 오바마 대통령의 이 외교 정책을 비판하면서 미국의 지도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호와 부합하는 면이 있는데요.
네.
반대로 전임 볼튼 보좌관은 강경파로 트럼프 대통령과 생각이 많이 달랐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가 볼튼 보좌관이 전격 해임된 건데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 전 보좌관과는 달리 강한 성격을 갖지 않은 오브라이언 보좌관을 택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 오브라이언 보좌관 앞에는 현안이 산적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중국 정책 그리고 이란 핵 합의나 북한 문제 등 현안이 아주 많은데요.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됩니다. 참고로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연방 상원 인준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듣고 계십니다. 17일 연방 하원에서 눈길을 끄는 청문회가 진행됐죠.
네, 하원 법사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법 방해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는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 진영의 선거운동을 지휘했던 코리 루언 다우스키스가 나와서 증언했는데요. 루언 다우스키스는 많은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면서 민주당 의원들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날 청문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와 관련이 있다고 했죠.
네, 이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수사국 FBI와 특검이 진행한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혐의를 수사한 특검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수사를 방해하려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 기소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루언 다우스키 씨가 특검 보고서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죠.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사법 방해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증인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이 특검 보고서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루언 다우스키 씨를 만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지시를 하나 내립니다. 당시 이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에게 가서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서 빠지기로 한 것을 번복하고 특검 수사 범위를 제한하라고 전하라는 그런 지시였습니다.
그럼 루언 다우스키 씨가 이 말을 전달했나요?
네, 이 지시를 전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해 7월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루언 다우스키 씨를 다시 불러서 어떻게 됐는지 물어봤는데요. 아직 전달하지 못했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지시하기를 세션스 장관이 만약 만나주지 않으면 세션스 장관이 해고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루언 다우스키 씨는 당시 이 릭 디어본 비서실 차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하도록 했는데요. 하지만 디어본 전 차장은 지시 내용에 불편함을 느껴서 이를 세션스 장관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를 입증하려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 부분을 청문회에서 중점적으로 추궁했을 텐데요. 어떤 대답이 나왔습니까?
네, 특검 보고서에 나오는 트럼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루언 다우스키 씨는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했는데요. 루언 다우스키 씨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president would sit down with you one-on-one and ask you to do something that you knew was against the law.
I didn't think the president asked me to do anything.
네, 루언 다우스키 씨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불법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법적인 일을 시키지는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대통령 지시를 세션스 장관에게 전달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질문도 청문회에서 나왔는데요. 아이와 함께 바닷가에 놀러 가기로 해서 지시를 전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루언 다우스키 씨가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다른 대화들도 강도 높게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루언 다우스키 씨가 여기에 어떻게 대답했나요?
네, 이와 관련해서 루언 다우스키 씨가 어떤 말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 won't comment on private conversations, but I don't appreciate the insinuation that I lied about anything.
I've answered your question multiple times. 네,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사적인 대화는 절대로 청문회에서 공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백악관은 이미 법사위에 편지를 보내서 루언 다우스키 씨에게 이를 공개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전한 바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루언 다우스키 씨가 답변을 거부할 것으로 널리 예상이 됐었는데 역시 백악관 지시대로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루언 다우스키 씨는 이 질문 외에도 많은 물음에 답하지 않아서 민주당 의원들이 크게 반발했는데요. 루언 다우스키 씨는 청문회 모두 발언해서 청문회와 특검 수사를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법사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루언 다우스키 씨 태도에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네, 민주당은 대다수 질문에 답하지 않은 루언 다우스키 씨에게 의회 모독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루언 다우스키 씨는 특히 이 특검 보고서에 담긴 내용 외에는 어떤 것도 말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청문회 도중에 보고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루언 다우스키 씨가 고의적으로 청문회 진행을 방해한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공화당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네,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루언 다우스키 씨를 옹호하는 질문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럴드 네들러 법사위원장이 청문회 진행 방식에 계속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루언 다우스키 씨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공방이 이어지고 또 공화당 의원들이 또 항의하면서 청문회가 시종 어수선하게 진행됐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트위터에 루언 다우스키 씨가 청문회에서 아주 잘했다고 칭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내통이나 사법 방해는 없었고 민주당이 미국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루언 다우스키 씨는 내년에 뉴햄프셔주에서 연방 상원의원에 출마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연방 법무부가 에드워드 스노든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는 소식이군요.
네, 스노든 씨가 쓴 책이 17일에 나왔는데요. 연방 법무부는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압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에드워드 스노든 씨라면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내부 고발자 가운데 한 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스노든 씨는 미국 정보수집기관인 국가안보국 NSA의 직원이었는데요. 지난 2013년 NSA가 전화통화 기록이나 이메일 그리고 팩스 기록 등 개인정보를 무차별 수집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당시 스노든 씨가 NSA가 운영하던 비밀 프로그램을 폭로했던 거죠?
네, 스노든 씨는 영국 가디언 신문을 통해 미국 내 통화 감찰 기록과 프리즘 감시 프로그램 등에 관련된 NSA 기밀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미국 정보 당국이 우방 정상들의 손전화까지 도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제적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스노든 씨는 현재 러시아에서 살고 있죠.
네, 2013년에 러시아 정부로부터 1년 임시 망명을 허가받았고요. 1년 뒤에 다시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3년 임시 거주 허가를 취득해서 지금까지 러시아에 머물고 있습니다. 스노든 씨는 미국에 돌아오면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스노든 씨가 출간한 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이 연구 기록 Permanent Record라는 이 제목이 붙어 있는데 자신의 개인적인 얘기 그리고 비밀 프로그램 폭로 전후 과정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 책을 문제 삼는 이유가 뭡니까?
네, 원래 정보기관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책을 내려면 미리 책 내용을 이전 소속 기관에 보내서 검토받게 돼 있는데 스노든 씨가 이런 규정을 어겼다는 겁니다.
이건 책에 비밀 내용이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한 거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스노든 씨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인데요. 사실 미국 정부는 연방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책 출간을 아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허용한다면 책을 팔아서 나오는 수익은 압류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대해서 스노든 씨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책에 담긴 내용은 이미 다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비밀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소송을 낸 것은 책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스노든 씨가 다른 나라에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독일 등 몇몇 나라가 이를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스노든 씨는 프랑스 정부가 망명 신청을 받아주길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딥 퍼플의 노래입니다. 제네바 호숫가를 누군가 불태워서 호수는 안개 같은 연기로 뒤덮였고 하늘로 불길이 치솟았다고 노래하는 스모크 온 더 워터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지성의 산지에 미국 대학을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대표적인 주립대학의 하나로 흔히 UC 버클리라고 부르는 캘리포니아 주립 버클리 대학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사립대학 학비가 많이 오르면서 좋은 주립대학을 찾는 학생들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각 주정부가 세운 공립학교인 이 주립대학은 사립대학들에 비해서 그 주에 거주하는 학생들일 경우 학비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UC 버클리, 정식 명칭 캘리포니아 주립 버클리 대학교는 미국의 대표적인 주립대학의 하나로 같은 주립대학들인 UCLA, 즉 캘리포니아 주립 로스앤젤레스 대학교, 또 버지니아주에 있는 버지니아 대학교 이 UVA와 함께 늘 주립대 순위 선두다툼을 하는 명문대학입니다. UC 버클리가 현재 어떤 위상의 학교를 평가받고 있는지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의 도움말 먼저 들어보시죠.
이네스 뉴스 월드 리포트지의 2019년 미국의 주립대학교 평가에서는 UCLA에 이어 2위로 전국 주립대학교들 중에서는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공립과 사립을 다 합친 미국의 전체 대학교 중에서는 22위고 타임스 하이어 에듀케이션의 세계 대학 평가에서는 15위에 오른 명문 대학교입니다.
네, 이 UC 버클리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캘리포니아주의 고등 공교육 제도를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요.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고등교육 마스터 플랜 하에 3개의 고등 공교육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10개의 독립적인 대형 캠퍼스를 가지고 있으며 대학생 수만 25만 2천여 명에 달하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시스템이 있고요. 둘째로 20여 개의 독립적인 캠퍼스에 재학생이 48만 5천 명이나 되는 칼스테이트라고 흔히 불리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시스템이 있으며 세 번째로 110여 개의 캠퍼스와 재학생이 200만 명이 넘는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학생 수가 20만 명, 40만 명, 200만 명이라니까 상상하기가 좀처럼 어렵죠.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답게 이렇게 고등 공교육 시스템도 방대한데요. 이 UC 버클리는 바로 첫 번째 캘리포니아 대학교 UC 계열 10개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UC 계열 학교들로 UCLA, UC 어바인, UC 데이비스 등이 있는데요. 로스앤젤레스, 즉 LA에 캠퍼스가 있어서 UCLA고요. 어바인에 있는 학교는 UC 어바인, 데이비스 지역에 있는 캠퍼스는 UC 데이비스, 이런 식으로 주로 불립니다.
이들 캠퍼스는 분교 형식이지만 각 캠퍼스마다 개성이 있으며 학문적인 독특성을 마음껏 발휘하여 제각기 개성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10개의 분교를 가지고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시스템은 1952년에 들어서면서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대학으로 변신하여 제각기 총장을 선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년 가을학기 기준으로 이들 10개 캠퍼스를 다 합치면 모두 25만 2천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고 2만 1천 명이 넘는 교수진과 14만 4천 명에 달하는 교직원들이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날 캘리포니아주가 이런 방대한 규모의 고등 공교육 시스템을 갖게 된 건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를 연 이른바 골드러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금이 발견됐다는 얘기를 듣고 서부로 달려갔는데요. 바로 이때 이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시대를 앞섰던 선각자들이 있었다고 해요. 다시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정착했던 초기 정착민들 중에는 한 시대를 앞서 내다보았던 시대의 선각자들이 있었습니다. 골드러시가 최절정에 달하던 시기인 1849년 안지금을 찾아 캘리포니아로 온 사람들이지만 이들에게 올바른 지식과 아울러 건전한 정신교육을 시키면 후손들에게 금보다 더 귀하고 값진 영광과 행복을 물려줄 수 있다는 선각자들의 투철한 교육 이념이 오늘의 캘리포니아주의 공립대학교 시스템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네, 초기 선각자들의 이런 교육 이념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까지는 약 20년의 준비 과정이 필요했는데요. 1868년에 마침내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최종 서명으로 법안이 발효되면서 오늘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시스템인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가 탄생하게 됩니다. UC 버클리는 이 UC 계열 10개 대학 중에서 가장 먼저 1868년에 설립됐는데요. 그래서 UC를 대표하는 의미로 UC 버클리 대신에 그냥 캘리포니아를 줄인 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 회중교회 목회자였던 헨리 두란 목사님이 동부의 예일대학과 하버드대학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답습하여 세운 칼리지 오브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순수 인문학 사립단과 대학과 지정부에서 토지를 불허해 주어서 국가기관 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전문기술을 연구하고 가르치도록 설립되었던 농업광산기계기술대학이 합병한 것이 지금의 UC 버클리입니다. 이 신생대학은 1873년 버클리 지역으로 연구 이전하면서 그해에 처음으로 1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이 12명을 소위 12사도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하원의원, 시장, 주지사, 교수, 변호사, 은행장, 성직자, 그리고 목장주 등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명문 주립대학 UC 버클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설립 초기 겨우 1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던 UC 버클리는 오늘날 학부생만도 3만 명에 넘는 초대형 종합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UC 버클리는 1200에이커에 이르는 도시형 캠퍼스에 학부생만 해도 3만 명이 넘고 14개의 단과대학과 350개가 넘는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7천여 개가 넘는 코스가 강의되고 있습니다. UC 버클리에서 2017년 기준 가장 인기 있는 전공으로는 사회과학, 공학, 생물학과 생의학, 컴퓨터, 정보통신학 등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식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대학 도서관의 규모도 어마어마하다는데요.
대학 도서관 규모나 시설 면에서도 북미에서는 하버드대학, 어바나 샴페인이 있는 일리노이스 대학, 예일대학 다음으로 네 번째로 방대한 1200만 권 이상의 장서를 갖추고 있으며 중앙도서관을 비롯해서 캠퍼스 내에는 30여 개의 부속도서관이 있는 국립도서관 시스템 면에서도 최상의 도서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UC 버클리는 이 샌프란시스코 연안의 버클리라는 도시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UC 버클리가 특히 고풍스럽고 아름다운 캠퍼스를 갖게 된 데는 미국 미디어 기업의 거인이라고 불리는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의 어머니이자 이 자선 사업가였던 피비 에퍼슨 허스트 여사의 막대한 재정적인 도움이 있었다고 하네요.
대학 설립 초기에 막대한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후원자 중에 한 인물이었던 피비 에퍼슨 허스트 여사는 이 대학 캠퍼스의 모든 건물들이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설들을 갖출 수 있도록 후한 재정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프랑스 파리 출신의 에밀리 버나드의 설계가 최종적으로 낙찰됨으로써 그의 설계 마스터 플랜에 따라 버클리 캠퍼스 내에는 당대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명성이 높은 대학 건물 군들이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네, 이 UC 버클리의 캠퍼스는 언덕에 걸쳐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좋을 때면 샌프란시스코의 명물인 금문교가 다 내려다 보인다고 합니다.
UC 버클리의 캠퍼스는 서쪽으로 샌프란시스코만을 사이에 두고 샌프란시스코와 그 뒤로 태평양이 보이는 곳에 있어 흐리지 않은 날씨면 금문교가 내려다 보입니다. 그 가운데 UC 버클리를 대표하는 90m가 넘는 세더타워가 서 있습니다. 이 탑은 전 세계 시계종탑들 중에서는 세 번째로 높은 시계종탑입니다. 1800년대부터 서 있던 나무들이 이룬 숲과 그 속에 사는 다람쥐들 그리고 고풍의 건물들이 이루는 평화롭고 조용한 분위기의 이 캠퍼스는 캠퍼스 바로 바깥의 복잡한 도시의 분위기와 활기찬 학생들과 함께 정말 근사한 학문의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시간에 UC 버클리의 다양하고 유익한 얘기 좀 더 들려드리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영어부터 뉴스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you guys. My name is Evelyn. 저희 VOA 뉴스 기사를 통해 뉴스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Let us jump right in. 높은 긴장감을 표현할 때 물이 뜨겁게 끓는 것처럼 끓어오르는 긴장감이라는 표현 쓰죠? 오늘은 이와 비슷한 영어 표현, 긴장감이 고조된 미국과 이란의 관계를 다룬 기사를 통해 몇 가지 배워보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Another explosion off the Gulf of Oman Thursday raised the already simmering tensions between Iran and the United State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blames Iran.
It is the assessmen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hat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is responsible for the attacks that occurred in the Gulf of Oman today.
Raised the already simmering tensions between Iran and the U.S. Simmering tensions. Simmer 하면 끓다. Tensions, 긴장감. 그래서 simmering tensions 하면 끓어오르는 긴장감, 즉 고조된 긴장감을 뜻합니다. 예문 다시 볼게요.
Another explosion off the Gulf of Oman.
오만만에서 발생한 또 다른 폭발은 raised the already simmering tensions, 이미 끓어오른 긴장감을 더 고조시켰습니다.
Between Iran and the United States.
이란과 미국 사이에. 국무장관이 말하죠.
It is the assessmen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미국의 평가입니다,
that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이란에,
is responsible for the attacks,
책임이 있다는 것이,
that occurred in the Gulf of Oman,
오만만에서 발생한 공격은, 다시 한번 예문 들어보겠습니다.
Another explosion off the Gulf of Oman Thursday raised the already simmering tensions between Iran and the United State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blames Iran.
It is the assessmen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hat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is responsible for the attacks that occurred in the Gulf of Oman today.
이번엔 simmering tensions, 끓어오르는 긴장감과 비슷한 고조된 긴장감을 나타내는 표현들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Simmering tensions, high tensions, elevated,
상승한, 즉 elevated tensions, 높은 혹은 고조된 긴장감.
Raise tensions.
또 끓는다라는 뜻의 다른 표현 boil도 자주 쓰이는데요.
Simmering tensions, boiling tensions, high tensions.
And lastly, you know what boiling point is?
Boiling point,
끓는 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tensions reach boiling point 하면 긴장감이 끓다 끓다 못해 끓는 점에 다다르다, 즉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다라는 뜻이 됩니다.
Tensions reach a boiling point.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긴장감, 즉 고조된 긴장감.
Simmering tensions, boiling tensions, high tensions, elevated tensions.
오늘의 표현이었습니다. That is it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Bye!
Somewher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떠난 그대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찾고 싶다는 감정을 노래한 리사 스탠스필드의 All Around the World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도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m-hmm. He gave the reason.
reasons he should go, and he said things he hadn't said before, and he was oh, oh so mad, and I don't think he's coming back.
Voice of America.